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듣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이제 좀 소외된 사람도 생기고 뭔가 일이 좀 문제가 갈등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그 사도들이 나누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일곱 그 리더들을 뽑은 그러한 것이 나오는데요. 그 리더들을 뽑는 그 기준이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듣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인간적으로 어떤 좋은 사람이라든지 뭔가 유능한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뭔가를 가진 사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또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야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뽑힌 그 일꾼들 중에서 이제 스데반이 붙잡혀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그에게 어떻게 말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변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를 붙잡아다가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스데반이 쭉 설교를 하는 이제 말하자면 그 답변하는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것이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예수님 때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랬지만 이스라엘의 그 국민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거스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이제 성령을 거슬렸다라는 것을 계속 역사를 통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를 이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을 위해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사도행전 7장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또 자기들의 그 조상들의 이야기 그런 것을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조목조목 계속해서 그 한 메시지를 갖고 포인트를 갖고서 얘기하게 하신 성령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줬어요.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빛을 비추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오히려 그 말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정말 그 의원들이 생각할 때 스데반을 낮추어 봤고 없이 여겼죠. 자기들보다 어떤 유명한 선생님들이나 누군가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했으면 뭐 어쩌면 귀 기울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세상에 지혜롭고 약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 또 그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비천한 자를 들어 쓰심 같이 하나님은 그 스데반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뭐가 그렇게 훌륭해 보이거나 자기들이 존경하거나 그러한 사람이 아닌데 지금 자기들을 오히려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죄인으로 불러다가 재판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스테반은 입을 열어서 자기들을 정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찔림을 받는다고. 그런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갈며 그를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또 그것을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정말 그 폭발을 합니다. 그러고서 그를 내다가 죽이게 하는데 그 죽이는 그 사람들이 왜 증인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 발 앞에다 갖다 놨다. 그 사울도 거기에 있어서 그 스테반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물론 그 사람들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질투 시기심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그것을 깨달았는지를 생각할 때는 본인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을 수가 너무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자기의 마음의 동기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기들의 어떤 판단이나 자기들의 가치관 거기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지금도 인간이 서로 각각 다를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다 다르게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자기들이 옳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그 정해놓은 그것보다 맞지 않으면 규격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뭔가 틀린 것이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시기라 그럴까 그건 지금도 너무나 우리 삶 속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나 그 스테반을 돌던진 사람들이 정말 이 감정적으로 또 자기들의 어떠한 가치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스테반을 참람하다고 네가 뭔데 하나님을 봐. 네가 뭔데라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이를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것들, 자기들에게도 깨달아지지 않는 것들을 지금 일반인 같은 그러한 스테반이 성령 충만함으로 얘기를 한다는 게 자기들이 하나님하고 더 가까운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이스라엘의 리더인데 유대의 리더인데 자기들이 안 가진 거 안 하는 거를 그들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겸손히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택하시면 그럴 수도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못하는 거 너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졌다면 스테반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아무튼 간에 한쪽에서는 스테반을 죽이는 것이 당연해서 정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 이제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나 또 한 사람들은 경건한 그 스테반이 죽었기 때문에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 어떠한 똑같은 일도 그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지요. 우리가 전쟁을 하고 또 싸움을 하더라도 내 편 사람이 죽으면 내 편 사람들이 뭐를 손해를 입으면 그거는 굉장히 큰 거지만 상대방들이 뭐를 하면은 그거는 이쪽에서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뭐 저 사람들 다 죽어야 돼. 저 사람들은 벌받아 마땅해. 라고 우리가 쉽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정말 많은 잘못을 했다. 죄를 졌다.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우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똑같이 잣대 위에 올라가 있다. 심판대 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저 사람이 죽는 것이 당연해. 저 사람이 벌받는 것이 당연해라는 거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북에서 지금 연평도를 공격해가지고 아수라장이 되고, 그래서 지금 모두가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분노가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걸로 간다면 결국 피해자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그 식민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우리나라 자체가 피해를 입고 그리고 그 억울함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죽여도 당연하고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전쟁 후에 그 해방 후에요. 그러니까 종전 후에 일본에서 한국에서 만주에서 일본 사람들이 또 당한 거는 그 사람들은 보통 국민이잖아요. 군인이 아니라 보통 일반인들이라고 그래도 일본인이기 때문에 당한 그런 것들. 그거는 또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전쟁이라는 자체가 슬픈 거예요. 인간이 서로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큰 아픔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 인생을. 그렇지. 우리가 정말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당신 아들도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건 감정의 얘기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게 받아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전쟁이라는 거는 위에 정치인들이 하는 거지 일반인들은 이쪽 국민도 저쪽 국민도 다 사실 피해자예요. 본인들은 싸울 의사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먹고 살고 자기들 가정 지키고 그거 바쁜데 거기에서 적대시하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을 갖고 그리고 그냥 미워하면서 살도록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세뇌당했고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그러한 그 어떤 분위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그 한국 이제 사람이 나는 어떻게 보니까 일본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사람. 또 뭔가 이북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내 마음이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속에 미움이라는 거, 한이라는 거를 그 담아서 그것을 안 가지면은 오히려 애국이 아니고 애족이 아니고 뭔가 한국에서 그 뭔가 배신자처럼 되는 그러한 자기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주 안에서는 나라도 민족도 없고 그리고 정말 그 한을 품지 말아야 되잖아요. 미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자기 스스로 안에서 굉장히 자기에게 상처고 방해가 되는 그러한 부분을 봤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국에 많은 나라, 많은 민족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그 속에서도 서로 그런 어떤 민족적인 갈등도 있고요. 또그 흑인과 백인의 갈등도 있고 많은 갈등들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거는 정말 뭐 우리 집과 남의 집, 뭐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과 아닌 사람, 한국 속에서도 지방에 따라서 뭐 자기들은 특별히 뭔가 그 정말 갖춘 집안이고 저쪽은 뭔가 집안이 별볼일 없다. 옛날에 무슨 양반 상놈 하듯이 지금도 뭔가 참 가르는 게 많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과 지금 또그 유대인의 원래 유대교의 리더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울 앉았게 그 디모데의 죽음을 놓고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른 시각에 한쪽은 죽어마땅하고 한쪽은 슬퍼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쪽은 가해자가 되고 한쪽은 피해자가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는 피해자의 입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그렇게 중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뭐랄까 가까운 자예요.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 정말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핍박과 많은 순교를 이어왔지만, 그러나 사실 세상의 피해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피해자가 아니고, 스데반이 돌맞아 죽었지만 피해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서 정말 한을 품지 않고, 미움을 품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더 정말 자기의 그 소신대로, 이제 스데반이 죽은 것을 그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 초대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그 무리 크리스천들을 잔멸하려고, 아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그 없애려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랬습니다. 각각 집에 다니면서라도 그거를 잡아내야 되겠다고 할 만큼 골똘했던 거예요. 앞장섰던 거예요.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그가 옳다고 생각한 신념 때문이지요. 그가 유대교인으로서 가졌던 그 자기의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볼 때, 물론 사울도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오해였고 착각이었는지 압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는 우리 자신이 지금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는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다른 형제들을 정죄하고 다른 교회나 다른 또 어떠한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또 판단할 때에 그것이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하는 건지 할 때, 성령 충만함은 스데반이 보여줬던 자기가 돌맞아 죽으면서도 엎드려서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해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가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판단하는 자체, 그리고 정죄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성령님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다 알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그분을 그 누구도 없앨 수가 없고 변하게 할 수가 없이 그분은 보좌에 오늘도 앉아 계신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서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나의 판단과 나의 그 가진 잣대를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것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없이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아무것도 비판하지 말라. 아무것도 헤아리지 말라. 네가 지금 비판받고 네가 헤아림을 받고 있는 그 입장이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분별하는 거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쪽에 있으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돌 던지는 거는 지금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안에 있는 자 핍박을 겸하여 받는 거예요. 내가 돌 세상에 돌 맞는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고 지금 스데반이 설교한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해서 너희들을 어떻게 해주셨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항상 거스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자기 필요할 때는 손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고 뭐 주세요 하는 거고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또 자기들의 생각 그걸로는 그들은 노상 하나님을 배반했거든요. 하다못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주고 앞으로 인도할 그 정말 우상을 만들어달라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는 자, 그 반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악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또 그 종교적인 리더들에 대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화를 낸 것이요, 그들이 죽인 거지요. 사울이 그렇게 핍박하고 각 집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처음에 120명 있고 뭐 3,000명 있고 5,000명 있고 그리고 날마다 더해준 자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몇만 명이 됐을 텐데 그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없어진 게 아니라 흩어지면서 오히려 지경을 넓히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바벨탑을 지음으로 인해서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흩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아니 이제껏의 복음의 전파를 보면은 한 커다란 무리가 생기는 것 같아도 성령은 뭐 각각 안에 임하셔서 그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또 교회가 생기고 또 거기에서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 어디에서든지 예수님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역사, 사람들이 전쟁하고 사람들이 회의하고 사람들이 정하고,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가 온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는 결국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역사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정말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셨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거기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원래 통과를 하지 않아요. 그 땅을 더럽다 생각하고 그 땅을 불결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가지 않고, 사실 사마리아라는 게 원래 그 같은 민족이었고 같은 나라였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거기가 뭐 호랍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지금 뭔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거기는 자기들의 순수한 그 핏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갑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벌써 그 성도들 마음 안에 유대인들이 가진, 유대교인으로서 가진 그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러한 것들을 깨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싫어하고 그 없으여 여기던 사마리아 땅에도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거기에 가서 전파하니까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리고 일심으로 그의 말을 좇았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은 말 속에도 있고 그의 행동 속에도 있고 그리고 기적기사 속에도 있다. 그러니까 입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또 그가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는 그런 기적기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들에게 들렸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금방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를 미션스쿨 들어가서 성경이 과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쭉 공부를 하는데요. 그때 산상수훈 배운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중학교 1학년 때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또 애통한 자는 복이 있고 한그 팔복을 배우면서 그거를 외면서 우린 선구를 외서 시험을 쳐야 됐으니까 많은 선구들을 이제 외워야 됐거든요. 근데 뭐 하나님이 쓰신 그 성경이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절대로 틀릴 리가 없고 이거는 그대로 사실이라고는 받아들이지만 제가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옳으시고 틀림이 없으신 분을 믿고 성경에 틀림이 없다고 믿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사실 이해는 안 가는 거예요. 어린 제가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는 그것이 이렇게 뭐 깊이 지금처럼 뭐가 알아졌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듣고 그들이 알았다고 해도 그들이 정말 얼마만큼을 이해하고 알았는지는 체험하는 것인지는 사실 말씀은 쭉 삶으로써 깊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체험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들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냥 뭘 의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받아들였고 또 빌립의 행하는 것을 보고도 무슨 의심이나 적대감을 갖는 게 아니라 또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정말 기뻐했던 거는 뭐냐 하면은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치게 된 그것이 그들의 실질적인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사실 그렇게 실감이 안 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안진뱅이다. 우리 아이가 지금 죽어간다.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구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게 정말 우리 가정의 근심거리요, 애물덩어리다.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되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냥 단순한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기적기사를 쫓아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래요. 그러나 기적기사를 쫓아서 미혹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그 마음, 그러한 우리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아픈 것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자유해진다. 그건 좋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우리는 다 기적기사를 바라면서도 또 남들이 기적기사를 쫓아간다고 손가락질하기도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낫고 싶고 나도 뭔가 고침을 받고 싶고 나도 온전해지고 나도 깨끗해지고 싶은데 나는 믿음 있어서 하나님이 언젠가 해주실 거 기다리고 안할 거야 하고 가만히 있고 그리고 그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찾아다니는 사람은 오히려 손가락질 한다면 그것도 좀 이상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기적기사만을 쫓아다니는 것은 복음에서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히 미혹당하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저 자신도 제 주위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그것을 경계하도록 권면하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적기사를 따르려고 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은 내 자신의 마음이지. 내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설해도 그거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어느 면에서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내게 치우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뭔가 있다면 그것이 보혈로 용서받고 그리고 깨끗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움을 입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병도 나의 모든 것도 나음을 입는 그런 것이 우리가 구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막는 것은 그것은 다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기쁨은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내 육체의 소욕이 채워져서 기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 계기는 그들 자신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찔림 때문이었습니다. 뭔가를 정말 떡 먹으려고 아니면 병 고침을 받으려고 나와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이 세상에 공생에 계실 때에 많이 따라갔어요. 그래도 그들이 그래서 성령 받은 건 아니거든요. 아파서 나오고 약해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입었지만 그들은 각기 또 다 흩어졌습니다. 성령을 받고 지금 한 무리가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공통적인 그 고백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보혈로 나는 씻음을 받았다는 공통적인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들은 기적기사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리더로 세워진 빌립을 통해서도 그 기적기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적기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랑 그 앉은 뱅이 거지를 민문 밖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고쳐줬을 때도 고백하는 게 너희들이 왜 나를 주목하느냐.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한 것이지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빌립 안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빌립을 통해서 많은 기적기사 표적을 보았다라고 하지만 그 표적은 빌립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 빌립이 권능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권능을 받으리니에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는다는 거는 성령님이 오심으로만 가능한 것이요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거지 사람이 특별해지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성령을 모셨으면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특별한 건 사실이죠.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사람을 택하셨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안에 임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뜻을 세우시고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제일 먼저 달라진 게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 미문 밖에 있는 그 거지 앉은뱅이를 향한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마음이 그들에게 달라진 거예요. 그들의 행함, 그들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그 거지에게 그 가까이 가서 고쳐주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벌써 마음을 주신 거고 행하게 하신 거거든. 그 표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은 정말 내 것 내 것 없이 서로가 물건을 공용하고 사도들에게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거를 각각 각 가정에서도 또 자기들끼리 모임 속에서도 그 계속적으로 날마다 그들은 그거를 지켜 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의 가장 그 변화는 마음의 변화요. 그리고 삶의 변화요. 그걸 통해서 또 기적기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간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금 성령이 하게 하신 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버려진 자식과도 같은 그런 사마리아인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으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의 문제 속에 손을 뻗쳐서 앉은뱅이를 일으키시듯이 귀신들린 많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와 앉은뱅이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했다. 이 기쁨은 실질적인 기쁨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신데요. 하나님은 우리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병 낫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쾌락적으로 자기 욕심 채우고 그리고 자기의 어떠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은 우리는 미혹당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않는 정말 변하지 않는 넘치는 기쁨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에요. 그 중풍 환자가 친구들에게 그 저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나오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그리고 중풍 환자와 또 앉은뱅이가 낫는 그 속에서도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큰 기쁨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 밭을 골아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며 또 그 성령을 좇아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말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일으켰을 때 일어난 그 본인도 놀랬고 주위 사람도 다 놀랬겠지만 사실 베드로와 요한도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권세가 이름의 권세가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건 성령님이 그를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걸 선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게 믿게 해주셨으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마음에는 언제든지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금방 의심이 들어가고 금방 마음이 연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만함이 계속되기 위해서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감정이나 자기 말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성령의 하게 하심 속에서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그 성령 충만함이 삶 속에서도 사역 속에서도 지켜지고 그리고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리더들이 그것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동일하신 성령님입니다.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누군가가 이제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위축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사람들이 도와줘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해서 사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뿔뿔이 흩어진 그 사람들이 핍박을 당해서 고통을 당해서 뭔가 교회가 없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흩어진 것 같다. 소위 말하면 뭐가 망해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심은 더 지경을 넓혀서 각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각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라는 교가 되고 정치적인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 로마의 어떠한 지도층 한 권력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으로써 오히려 타락한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핍박받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살을 때가 오히려 순수하게 믿음을 지킨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는 뭔가 인간끼리 묻혀서 많은 헌금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고 큰 건물이 있고 그래야 성령님이 뭔가를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성령님 지금 빌립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사마리아 땅에 간 사람 빌립이에요. 물론 빌립이 꼭 혼자 갔다라고는 생각 안 하고 옆에 누군가가 같이 있었을 수 있지만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지체 몇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히 그 온 성을 기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크리스천들이 나 하나는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아니요. 나는 못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 뜻대로 하게 하시는 분이요. 이루시는 분이요.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못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일본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 일본이 선교에 불모지고 일본이 뭐 미신의 나라요 우상의 나라요 하는 그러한 그 말들입니다. 그 말을 한 사람들이 세상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기독교 리더들이에요. 평신도들이 한 소리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거기에다가 씨를 뿌려도 거기에서 일을 해도 뭐가 열매가 신통치 않은 그곳에서 그 내려진 그러한 그 결과일 겁니다. 지금 일본에 신교가 들어간 지 150년밖에 되지 않아요. 2000년 교회 역사상 지금 150년밖에 되지 않는데 벌써 그들에게는 성계 불모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미신의 나라, 우상의 나라라고 이렇게 뭔가 판결문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 일본 땅에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성령님이 거기에 800만 신이 있은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며 거기에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게 하시면 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땅에 원래 믿는 사람이 생겼던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지금 빌립 하나가 사마리아에 가서 그 사마리아 온 성에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초대교회의 리더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 확신이 우리에게 없는 것 뿐이지. 어떻게 거기가 불모지어 이게 될까 말까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것이 그게 하나님을 막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영광을 못 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도 아니에요. 물론 일본 땅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고 뭔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방해가 되는 그런 물질적인 그 자기들의 어떤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물질이 아니고 사실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으면 마음이 가난해지기도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물질에 의존하니까, 물질을 추구하니까. 그러나 우리 여기 초대교회 봐도요, 권력 있는 사람, 제사장들 돈 있다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들의 핑계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들이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그들이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그들이 정말 자기들의 가진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다 하나님 거로 내놓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기도 전에 미리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라 생각하고, 또 물론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그냥 무조건 된다 된다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면, 성령이 하게 하시면, 그래서 그 성령을 좇아서 하는 것.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간 것은 관광을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가기 좋아했던 그런 곳이 아닙니다. 거기 가면 더 뭔가 유익을 보리라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다른 선교지랑 달라서 일본에서 선교를 하다 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까우니까 왔고요. 또 일본에 와서 일본말도 배우고 아이들도 거기서 와서 일본말을 공부하고 그러면 일본어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그 인터내셔널 학교를 가면은 일본말도 하고 영어도 하게 되고, 그럼 그 아이들이 대학쯤 되면 또 미국에 유학도 하고, 뭔가 어떤 때는 이분들이 복음 때문에 왔나, 아니면은 정말 식구들 때문에 왔나 하는,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왔나 하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일본에 선교를 간다 하는 것은 거기에 가면은 뭐 목숨이 위험하고, 또 거기에 가면은 그 어떤 문화적인 생활이나 경제적으로 그 굉장히 고통당하고, 뭐 병원도 없고 그 집이랑 여러 가지 생활이 그 어렵다,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 계시고 많은 교회들이 모여 있지만, 그래도 일본 땅에는 아직도 교회가 없는 곳이 많고 목사가 없는 곳이 많고 전혀 복음의 씨가 뿌려지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들에 다 조목조목 모여 있으면서 그러면서 열매를 못 맺고 있어요.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혼자 가서 그 빌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그 성의 큰 기쁨이었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귀신 들린 거를 쫓아주고, 그리고 정말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중풍 환자를 고쳐준다. 그래서 생겨진 기쁨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집 져놓고 자꾸 오라 오라 해서 그들이 헌금을 갖고 오고, 그들이 와서 봉사를 해주고, 그들이 와서 뭐를 해줄 거를 바라고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 지금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인도하심 따라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교회가 생겨나고 역사됐습니다. 그리고 믿으면은 모였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믿으라고 오라고 한 게 사실은 아니라 믿으면은 모였습니다. 믿으면은 믿는 사람끼리가 가족이 되고 지체가 되니까 당연히 믿은 거, 저게 모여진 거예요. 근데 그 모여진 사람들은 또 물건을 공용하고 네 것 제 것을 얻고, 그 리더들은 그 전체 사람들의 삶을 돌봤습니다. 정말 먹을 거 입을 것까지 다 돌본 거예요. 교회가 삶을 돌보고 교회가 그 사람들의 모든 그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까지도 다 돌보는 그러한 초대교회였어요. 그리고 흩어지면 흩어진 대로 그들은 또 사람들을 돌본 거예요. 왜? 자기들도 그렇게 시작했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익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는 곳곳에서마다 병자들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보면 뭘 하면 나누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계속한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자기 삶들을 위한 그러한 사역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전혀 자기 게 없었어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이나 또 그 뭔가 가정이나 그래서 자기들 생활하고 애들 학교 문제 무슨 문제 다 그거를 안고 그리고서 가서 자기들이 생활을 하고 그거 안전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 너무나 조건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한 조건이 필요한 사람은 그러한 조건이 되는 곳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면 그것도 선교예요. 꼭 남의 나라 가가지고 꼭 다른 데 가서 하지 않아도 정말 세워진 그 곳곳에서 예루살렘에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하나 되어서 사는 그것도 신앙생활이었잖아요. 그런데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가게 된 그러한 계기는 핍박이라는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면은 죽게 생긴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냥 잡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은 흩으셔서 지경을 넓혀서 가는 곳곳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그들이 거기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선교지에 가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시작돼야 되고 거기에서 충실할 때 선교지에 가도 성령을 좇아 사는 삶에 충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을 좇는 삶이지 자기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잘 살고 낯선 곳이니까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또 지금은 못해도 선교지 가면 잘하게 된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을 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디에 보내시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면 돼요. 또 흩어졌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도 없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각각에게 역사하시는 역사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그러한 그 빌립도 지금 사마리아 땅까지 갔다. 지금 성령님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사마리아까지 지금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시나 유대에서 역사하시나 사마리아에서 역사하시나 땅끝 어디에서든지 성령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것이 많은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빌립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그 성이 기뻐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받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알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정죄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비판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잘못됐다. 왜냐하면 교를 펼치는 거니까. 우리는 사실 교를 펼치는 게 아니라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예수님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병자들을 고치고 죄인들을 회개시켜 구원시키러 오신 그분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셨고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하라 하신 그것을 우리는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전하는 통로인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 우리가 사는 곳곳, 거기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정말 온 성이 기뻐했다.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에게 그 전해지고 충만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그러한 삶을 내가 내 안에서 살게 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안에 가진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내게 말씀대로 하옵소서 헌신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기대하며 내 몸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집집마다 들어가 그 사람들을 잡아서 완전히 교회를 잔멸하려 했던 그의 그 마음, 그리고 또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성도들의 그 삶,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치유의 그 역사하신가, 그 능력이 기쁨으로써 그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비춘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사울처럼 자기의 의로 사람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을 어떻게인가 정말 잡으려 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빌립처럼 사마리아 땅에 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전하여 그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